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이면서 우리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있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품삯에 대해서 공동체성으로서 어떻게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좀 하죠. 14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궁하다 비난하다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는 가난이라는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생활비가 있죠. 그리고 생계비가 있고 그리고 생계비보다 더 비참한 게 오늘 여기 등장하는 공궁 빈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생존비가 있어요. 생존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과부의 두렵돈. 두렵돈은 이제 그 과부는 요거 헌금 내면 저녁부터 당장 굶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러죠. 여기 바로 이 빈궁, 공궁 이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품꾼과 품삯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남의 집살이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월급이 지금 기억으로 한 3,700원인가 어쨌든 3,0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월급 날을 자꾸 잊어버려요. 무슨 가게 같은 데니까 뭘 잊어버리겠죠. 근데 정작 그 품삯을 받아서 아주 절실한 생활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 월급 날만 기다리는데 그 알량한 월급마저도 주인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쌀도 사고 전기값도 내고 방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어떤 때는 막 보름이 지나도 잊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처럼 주변머리가 있어서 월급날 지났는데요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품삯이라는 말은 품꾼에게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 잘 보세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은 그가 마지막 의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품삯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묶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생명의 값이에요. 왜일까요? 이것으로 그가 존재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품삯으로. 그래서 이 품삯이라는 말 속에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품삯 떼먹은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죠. 무려 몇 번이나 뚱쳐먹냐 하면 10번씩 속여먹습니다. 근데 결국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자, 우리 그 부분을 조금 봐야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 함의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15절을 좀 볼까요? 15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죠? 이거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 뭐 한 달에 얼마씩 주십시오. 이래야 이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곱이 뭘 요구하냐면 아내를 요구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원래는 라헬이라는 아우를 사랑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경쟁적으로 아이를 생산합니다. 이때 그 레아가 30장 17절을 보세요.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무엇을요?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사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갈. 그러니까 이사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실은 품삯이란 뜻입니다.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으로서 뭘 요구했는가 하면 생명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장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뭘 세우리까? 내 집을 세우리까? 일관되게 야곱의 의식 속에 그의 품삯을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까? 생명을 통하여 집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품삯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다.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누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야곱은 결국 라반의 집을 20년 만에 떠나면서 밀렸던 임금을 싹 받아가지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보이는 가치 임금보다 더 중요한 품삯을 받았죠. 그것은 뭐냐면 집을, 일가를 이루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야곱의 중요한 품삯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일행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70명이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한 중대한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 생존에 잠깐 영화를 누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면서, 거기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요셉의 정책과 반대되는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역사의 풀무 속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세워 그 민족을 구원케 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죠. 네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억울하게 히브리 땅에 히브리 족속으로서 애굽 땅에서 노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국고성을 짓고 건축을 하고 노역을 했습니다. 품삯 하나 못 받고. 자, 그런데 나올 때 품삯을 다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그 품삯을 어떻게 챙겨서 나오나.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시작. 다 받아 나옵니까? 안 받아 나옵니까? 다 받아 나오죠. 자, 여기에 이 품삯에 대한 중요한 역사성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많이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조차 살아요. 근데 당장 눈앞에 아무 보상이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물거품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도 대가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예, 네, 그럴 때 있어요. 뭐 있을 때가 아니라 거의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 땅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의 연속일 거예요. 뭐 보상도 없고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품삯에는 역사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외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품삯에 대한 역사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뭐 그냥 수고하는 것 같은데 당장 내 앞에 무슨 보상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혹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역사의 무대 뒤로. 그런데 그 땀과 열매와 수고와 대가는 반드시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제 은금 폐물을 누가 받아 나오는 겁니까? 후손들이 다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이런 큰 청년교회로서의 족적을 남긴 것은 당대만이 수고하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 착각이에요. 일찍이 초건 목피에 우리 선조들이 누군가 마룻바닥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른 새벽부터 눈물을 떨구고 기도했던 그 결실을 지금 세대들이 사실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품삯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주역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돌려주지 않아요. 왜? 원리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심은 대로 눈물을 심은 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왜? 기초가 달라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이 안 와요. 떼먹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벌어졌던 이 율법적 요구가 뭐냐면 이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인의 품삯을 떼먹는 위험성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 갚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갚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테텔로헤이스. 다 지불되었다. 뭐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입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허물로 그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상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늘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빈궁한 자처럼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를 팔죠. 종으로 오셔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까지 돌려주도록 되어 있냐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운명하시던 시간이 해가 진 후입니까? 해가 지기 전입니까? 해가 지기 전이에요. 정확히 안식일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물질을 헤프게 쓰라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약한 자를 대우해야 돼요. 짜서는 안 돼요. 째째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절실한 자가 8원을 꿇어오면 10원 채워서 줘야 돼요. 왜? 우리에게 임한 구속이 풍성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락의 은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0주년을 맞는 3.1교회는 더 이런 영역에서 영적인 개발이 돼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서부터 교독을 좀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죄에 팔렸죠. 죄 아래 팔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삭슬 주기 위해서. 즉 그 말은 생명을 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세상은 잘라먹고 떼먹고 죽도록 내비두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로 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팔아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돌려받은 거예요. 품삯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생명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 장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진주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돼 있어요. 진주는 미완성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진주 장수는 그 진주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를 어떻게 사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거기 팔아 할 때 피플라스코라는 말은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팔려갈 때 그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팔리셨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역할을 맡았죠. 죄에 팔렸습니다. 그 팔림으로 우리가 회복과 생명을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다웁게 이제 삶 속에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실현해 내야 돼요. 이 땅에 수백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세터민 탈북 과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흘러들어와 있어요. 요즘은 인권단체에서 하도 이제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 땅에 발붙여 사는 이제 그 노동자들 또 외국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다시는 한국을 찾지 않겠다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 이면에는 그 품삯을 안 줘요. 그들에게는 그 품삯이 생명 같은 근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대신한 노동력의 대체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 자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 말 배워서 그 나라 가서 아무리 선교를 해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들만큼 기능을 하겠어요? 그들이 여기서 복음만 제대로 접하고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보다 확실한 선교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축복의 통로로 봐야 돼요. 선교의 통로로 봐야 돼요. 그런데 부려먹기 바쁘고 착취하기 바쁘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비인간적인 대우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 피의 소리를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너희들을 신원하리라.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서 우리의 품삯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또 외국인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이면서 고립되어 있는 그 탈북민들을 이제는 선교적 시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60주년을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겸허히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현장에 실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진행될 6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